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알마그로 사무총장은 또 베네수엘라의 혼란은 정부와 부패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오늘 반정부 진영이 주도하는 24시간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진영은 정부가 개헌의회 구성을 철회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임기 전에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헌의회는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산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해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몇 달간 반정부 시위가 계속돼 약 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포괄적 경제대화가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하루 일정으로 경제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미국에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윌버로스 상무장관, 중국에서는 왕양 국무원 부총리와 주강야오 재정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난 뒤 공동성명이나 이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예정됐던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 측에 환율 조작과 불공정 무역 행위 개선을,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CIA의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CIA를 통해 온건 성향 시리아 반군에 비밀리에 무기와 훈련을 지원해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처가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미국의 무기 지원 프로그램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압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빠질 줄 알았다면 그를 장관직에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FBI가 미국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세션스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미 연방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사위 제라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그리고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폴 매나포트 씨가 다음 주 의회에서 증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접근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브렉시트 2차 협상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단어로 영국은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대표는 오늘 지난 4일간 진행된 회담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두 대표는 지난 17일 2차 회담에 앞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1차 회담에서는 회담 시간표가 논의됐습니다. 한편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영국 내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유럽연합 내 영국 국민의 지위, 북아일랜드 문제, 그리고 탈퇴 합의금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매달 나흘 일정의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메이오 클리닉이 밝혔습니다. 뇌에 생긴 종양은 맥케인 의원이 지난주 왼쪽 눈알에 생긴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 발견됐습니다. 해당 종양은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인 맥케인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8년 대선 공화당 후보로 나와 바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바 있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모두가 능력이 아닌 다른 요소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받기를 꿈꿉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차별은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런 차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최근 영국의 공영방송이자 세계 최고의 방송사 가운데 하나인 BBC가 자사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의 보수를 공개했는데 성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공영방송인 BBC가 출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이 명단을 발표한 것인데요. 남녀 통틀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이 BBC 라디오 진행자인 크리스 에반스로 약 28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반면 여자 출연자 가운데 최고액을 받은 쇼 진행자 클라우디아 윙클먼은 약 60만 달러 정도로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또 20만 달러 이상을 받고 있는 고소득 출연자 96명 가운데 여성은 34명에 그쳐서 차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 싶다라며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반면 시청률에 의해서 평가받는 방송계에서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오는 진행자가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명단 공개가 차별과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다소 구름기 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6도에서 32도, 신의주 25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도에서 31도, 함흥 25도에서 33도, 끝으로 청진은 23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브래드의 노래입니다. Goodbye Girl, 잘 가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But darling, you must trust them just once more. Cause baby, goodbye doesn't mean forever. Let me tell you goodbye doesn't mean we'll never be together again. If you wake up and I'm not there, I won't be long. Bring me back to you. I know you've been taken, afrai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한국 정부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성적으로 상대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역사관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계획이 지난 2015년 두 나라가 맺은 합의에 반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 당국 간의 포괄적 경제 대화가 별 소득 없이 끝났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최근 중동 지역 핵심 현안인 카타르 봉쇄 사태 중재에 나선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내놨군요.
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새 한국 정부의 임기 5년 동안의 국정과제와 계획 등을 설명하는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일제강점기 시절 동원된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 역사를 보존하는 노력이 상세하게 공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난 2015년 맺은 두 나라 사이의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즉각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한국 정부가 내놓은 위안부 관련 계획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해마다 한 가지씩 이 위안부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내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을 제정합니다. 이 구체적인 날짜와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안부의 날 혹은 위안부 기림일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다음해 2019년에는 위안부 동원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이와 관련한 위안부 역사관을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위안부는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했던 시절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여성들을 말하는데요.
네.
이들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이 특별 임무 부서, 이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는데요. 이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이 망라된 조직이 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이 위안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 이런 계획에 즉각 항의했다고요.
네, 어제 한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안부 기림일 제정 방침을 공개한 직후에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지난 2015년 양국 간 맺은 위안부 합의를 어기는 행위라고 항의했습니다. 오늘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한 항의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지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미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나라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합의,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일본 측이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906억 달러 정도를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기로 한 위안부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당국이 뜻을 모았는데요. 이 재단은 이듬해 공식 출범했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의 새 정부는 이 협상 내용과 과정의 전면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예, 지난 2015년 맺은 이 위안부 합의를 한국 쪽에서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예, 당시 박근혜 한국 정부가 급작스럽게 합의를 추진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 조치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했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 일부는 지난 화요일 당시 두 나라의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외교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합의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달 26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일본 측이 설명했고요. 예, 앞서도 몇 차례 미국 정부는 관련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새 정부는 이 위안부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일본은 2015년에 해결된 일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중인데요.
네.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위안부 관련 역사를 놓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을 기리는 비석이나 이 피해자들이 끌려갔을 당시 모습을 재현해서 이 어린 소녀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만든 동상인 이른바 위안부 소녀상이 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그리고 중국, 독일 등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민간이 주도한 위안부 관련 사업이 새로 결실을 봤다고요?
예. 미국에서 어제 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 위안부 기린비가 설치됐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여덟 번째 이 기린비가 세워진 겁니다. 이 현지 한인회가 비용을 조달하고 현지의 가톨릭 교구가 장소를 제공했는데요. 이 대리석에 영어로 위안부, 컴포트 위민이라고 적힌 글 아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앉은 소녀의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마이클 소디너 버겐 카운티 경찰국장 이 위안부 문제는 이 고통을 당했던 한국이나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잔악행위라면서 이 관련 역사를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포괄적 경제 대화를 열었군요.
네, 중국의 왕양 부총리와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이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릴보 로스 상무장관,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만났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럴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도 만남에 참석했는데요. 이 이름과 직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나라의 경제정책에 관한 최고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양국이 매년 개최하는 포괄적 경제대화가 어제 진행된 건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일정이 진행된 것이라서 미중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예, 자,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먼저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3,470억 달러로 집계된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 이 중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 중국 정부의 기업 지원을 없애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라고 중국 측에 강조했습니다. 이 로스 미 상무장관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역과 투자 관계를 더 공정하고 동등하고 또 상호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할 시점이 됐다고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은 뭐라고 말했나요?
예, 왕량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모든 차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이런 미국 측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립하면 서로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해 어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회의에서 좀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모두 발언 이후에는 이 회의 본 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됐는지 또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별도 설명은 없었는데요. 양측은 매년 채택해왔던 공동성명도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던 양측의 기자회견 역시 취소됐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이 회의 내내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상대로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권, 또 철강 과잉 생산 축소, 또 자동차 관세 인하, 또 국영기업 보조금 인하 이 같은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고 오늘 로이터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윌보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공동 목표가 양측이 협력해야 할 미국의 무역 적자 줄이기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간략한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예, 중국은 회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 미국과는 달리 중국 쪽에서는 어제 진행된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은 무역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하면서 이번 대화의 최대 성과는 중미 경제 협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방법론은 차차 논의해도 된다는 건데요. 이 양국이 공동성명 발표도 없이 기자회견을 취소할 정도로 이 성과가 없는 대화였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자들도 이번 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고 있을 것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실무 방문했다고 밝히고 오늘 오후에 왕이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지역과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는 아랍에미리트의 술탄 알자베르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요. 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 요인 가운데 하나인 대규모 단교 사태의 당사국들이어서 이 중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랍 국가들의 대규모 단교 사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지난달 초에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일대 7개 나라가 한꺼번에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끊고 교통과 무역 거래를 봉쇄하면서 중동 지역 불안정이 가중됐습니다. 이 카타르 당국이 테러 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한편 이란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차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지난주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당사국들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술탄 알자베르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에게 최근 사태와 관련한 3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에는 구체적인 갈등 해소 방안이 없어서 이 중국이 중재하는 효과는 의문스러운 것으로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7개 나라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카타르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예, 이들 일곱 개 나라들은 당초에 이 국제 위성 방송 알자지라를 폐쇄하고 이란과 단교하라는 등 13개 요구 사항을 카타르 측에 제시했지만 카타르가 즉각 거부했습니다. 이 카타르 당국은 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등은 이어서 이 테러리즘과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이나 은신처 제공을 중단하라는 등 이 국단주의와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6개 원칙을 새롭게 카타르에 제안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6개월을 맞았는데요.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간에는 지난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성과와 실패,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6개월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0일이 취임식이었으니까요. 이제 딱 6개월이 됐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6개월을 보냈다. 격동의 6개월을 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참 야심찼는데요. 취임식 연설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선 공약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The time for empty talk is over. Now arrives the hour of action.
네, 탁상 공론만 하던 때는 끝났다.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할 때다라고 밝히면서 대선 공약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취임식부터 이어진 반대 시위, 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 대한 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에 대한 논란, 또 낮은 지지율,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그야말로 조용할 날 없는 6개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도 지난 6개월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라고 평가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표한 여러 건의 이 행정 명령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공화당이 반대했던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환경 정책 등을 뒤집는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던 닐 고서치 판사가 이 상원의 인준을 받은 일 들 수 있겠는데요. 덕분에 연방 대법원이 다시 이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죠.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들이라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오바마 케어 폐지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인 일명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인 이 공화당 의원들끼리 이 내분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자 이 오바마 케어를 먼저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심지어 오바마 케어가 붕괴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건강보험 개혁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는데요.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일단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과 폐지 법안, 이 두 가지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여러 의원이 반대한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의회 조사국, 연방 의회 산하 이 조사기관인데요. 이 의회 조사국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면 2026년까지 보험 없는 사람이 3,200만 명, 현행 오바마 케어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3,200만 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또 추산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세제 개혁, 또 국가 기반 시설 확장 역시 이 건강보험 논쟁에 밀려서 아직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취임 초기 치고는 매우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비율 54%보다도 낮은데요. 이 버지니아 대학의 카일 콘디크 분석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수치는 역대 신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통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초기에는 이 허니문 효과라고 해서요. 이 신혼 기간에 부부들 사이가 좋듯이 이 지지율이 높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콘디크 씨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여전히 8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해서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또 트럼프 선거 진영의 러시아 내통 의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뉴스가 거의 매일 이 미국 언론에 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것이 언론의 마녀 사냥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 중이던 미 연방수사국의 이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결국 이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됐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이 트럼프 주니어 씨의 이메일을 둘러싼 논란 역시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상원 법사위원회는 다음 주에 이 트럼프 주니어 씨와 폴 메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 본부장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역시 다음 주에 또 상원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다사다난한 6개월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 국내 정책 면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 관련 의혹은 건강보험 개혁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초당적 정책 연구소의 존 포티의 연구원은 VOA에 6개월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기엔 적당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약이 입법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들이 실체보다 형식에 치우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시간이 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취임 6개월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도 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정책을 뒤집겠다 이렇게 다짐한 바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대외 정책에서도 좀 기록이 엇갈립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하나로 이란 핵 합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That Iran deal is the dumbest deal I think I've ever seen. I don't think I've ever seen it before.
네,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바보 같은 합의라면서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취임 즉시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취임 6개월이 다 된 지금 이란 핵 합의는 여전히 유효한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월요일에 이란이 제대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대신 다음 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또 테러단체의 지원 등을 지적하면서 이란 개인과 단체에 대해 추가 제재를 내놓았죠.
예.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나토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취임 후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I said it was obsolete. It's no longer obsolete.
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 말 들어보셨는데요. 전에는 나토가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했지만 더는 나토가 쓸모없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선거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대외 정책 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 것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가지 협정에서 탈퇴한 걸 들 수 있습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인데요.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에 이 TPP 탈퇴를 선언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다자간 이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현재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나라들이 계속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외에도 여러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이에 관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아왔는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면서도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파리 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체결된 국제 협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파리 협정 역시 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등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인들에게 유리한 협정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협상을 새로 하겠다고 밝혔죠.
예. 자, 2015년 당시에 197개 나라가 이 파리 협정에 가입했는데요.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자 여러 환경 단체와 또 정부 지도자들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죠.
네, 이 특히 프랑스 등 이 다른 협정 가입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리 협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탈퇴 번복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꾼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힘든 상대로 드러났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동맹국들의 신뢰를 약화하고 또 국제사회 지도자로서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을 이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대외 정책은 대부분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취임 전과 취임 후에 입장이 달라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해 여러 국제 문제에서는 그다지 선택권이 많지 않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깨닫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얘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은 인디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중에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코타 인디언 부족의 추장 크레이지 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크레이지 호스는 미친 말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어감이 좀 좋지 않죠?
예. 예.
이 사실 라코타족 말의 진짜 뜻은 길들이지 않은 말, 야생마라고 합니다.
네. 이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00년대 말에 처음으로 아메리카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를 인도인 줄로 잘못 알고 이곳 사람들을 인디오라고 불렀던 데서 오늘날까지 인디언으로 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남북미주 대륙에는 약 3만 년 전부터 원주민이 살아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16세기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건너오기 시작했을 때 북미주, 오늘날의 미국과 카나다를 말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수십 개 부족, 약 100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코타 또는 오글라라 수족이라고도 불리우는 인디언입니다. 라코타라는 말은 친구 또는 동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크레이지 호스는 어떤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나요?
이 크레이지 호스는 라코타족의 지도자로서요. 삶의 터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인들과 투쟁을 벌인 사람입니다. 특히 미국 역사에 전설적으로 남아있는 리틀 빅혼이라는 전투에서 미국 기병대를 전멸시킨 것으로 유명하죠.
예.
이 라코타족에게 크레이지 호스는 전사이기도 하지만 성스러운 존재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라코타족은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나요?
살기는 현재 미국의 중부지방인 사우스 다코타,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등에서 살았습니다. 이 한반도 넓이의 수십 배가 되는 대평원 그리고 거대한 산맥들이 있는 그런 터전이죠. 이 주로 사냥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늘 이동을 했죠. 당시에 미국 중부지방에는 엄청난 수의 들소들이 떼를 지어서 초원을 달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라코타 인디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각종 생활도구, 주거지 이 모든 것들을 이 들소를 비롯한 야생동물에서 나온 것으로 해결을 하며 살았죠.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점차 서부로 이동하는 백인들과 충돌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180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까지 동부에 주로 살고 있던 미국인들이 점차 새로운 땅을 찾아서 광활한 서부로 이동을 합니다.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이들의 이동은 더욱 빨라지게 됐죠. 거기에다가 1849년부터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이 골드 러시라고 해서요. 미국 역사상 유명한 일입니다. 이 너도나도 금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 들어갔죠.
네. 자, 본래 이 땅에 살던 인디언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은 이 백인들과 크게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때로는 폭력으로 또 번졌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상황이 불안한 곳에 군대를 보내서 백인 정착민들을 보호하고 인디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 가서 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당연히 거부를 하게 되죠.
예.
네,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땅이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뼈가 묻혀있는 곳이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성스러운 땅인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 자연히 백인들에 대항해서 싸우게 됐죠.
예. 이 라코타 인디언들 중에는 힘세고 날랜 전사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 크레이지 호스는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 크레이지 호스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아무래도 기록 보존이 잘 안 되던 때였으니까요.
예.
이 1840년대 지금의 사우스 다코타주 어디에서 태어났을 걸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아, 그렇지만 언제 사망했는지는 확실합니다. 이 1877년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때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크레이지 호스도 사냥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사냥을 했죠. 그런데 크레이지 호스는 새나 짐승을 죽이게 되면 감사와 함께 애도의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이 사냥한 고기를 가난한 사람이나 사냥꾼이 없는 가정에 먼저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남에게 나눠줬고요. 어떤 사람이 음식이 더 필요하면 자신은 먹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물로 차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착한 청년 크레이지 호스가 어떻게 백인들을 상대로 해서 투쟁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가 또 궁금해지네요.
어느 날 부족 사람 하나가요. 정복한 곰이라는 이름을 가진 추장의 시신을 떠매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 추장은 몸에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숨져 있었는데요. 어떤 백인의 목장 근처에서 소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백인 편을 든 군인이 총으로 추장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크레이지 호스는 미국 정부의 군대에 의해서 저질러진 끔찍한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이 마을은 불타고요. 여자들과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몰살을 당한 그런 참상을 여기저기서 본 거죠.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젊은 크레이지 호스의 성격을 바꾸어 놨던 거군요.
그랬겠죠. 크레이지 호스는 갑자기 말이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산으로 올라가서요. 사흘 낮 사흘 밤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인디언 마을을 공격하는 백인 군대와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죠.
예.
크레이지 호스는 싸움터에만 나서면 정신이 맑아졌다고 해요. 늘 앞장을 서서 싸움을 지휘했고요. 전사들은 그를 따라서 용감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돌이 계속되니까요. 1868년에 미국 정부는 인디언들과 포트 라라미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네, 어떤 약속을 한 건가요?
이 조약은 라코타 족들에게 말썽을 부리지 않으면 블랙힐 일대를 소유지로 지정해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예, 약속이 지켜졌다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금광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 다시 이곳으로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군대가 백인 정착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다시 라코타 인디언을 압박하는데 라코타족은 그때 24살의 크레이지 호스를 대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이 미국 역사상 그 유명한 리틀 비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군요.
네, 이 리틀 비콘은 블랙힐스의 한 지역 이름인데요. 여기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레이지 호스는 미국 기병대의 조지 커스터 대령 군대를 아주 전멸시켰습니다.
네.
기병대 병력 260여 명이 모두 죽고요. 다코타 인디언 사망자는 20여 명에 불과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다코타 측에서 보면 대승을 거둔 거죠.
예. 자, 하지만 인디언들은 수도 많고 또 조직적이면서 무기면에서도 월등한 정부군을 모두 물리칠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결국 미국 정부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정부는 크레이스 호스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항복하면 그가 데리고 있는 인디언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크레이지 호스와 그 부족은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항복을 했죠.
예. 이번에는 일이 잘 풀렸나요?
이것도 그렇게 되지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질질 시간을 끌었죠. 여기에 화가 난 크레이지 호스는 1877년에 군사령관에게 항의를 하러 네브라스카주 포트 로빈슨 기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경비병에게 체포돼서요,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예.
이 크레이지 호스는 탈출을 시도했지만요, 한 군인이 그를 대검으로 찔렀습니다. 그야말로 라코타족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던 이 추장은 결국 다음 날인 9월 5일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 라코타 인디언들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 이 블랙힐스에는 큰 산 한 면에 이 크레이지 호스의 거대한 석상을 세우는 중이라고요?
예, 1939년부터 라코타족이 주동이 돼서요, 썬더헤드라는 바위산의 한 면을 깎아서요, 170m가 넘는 거대한 크레이지 호스의 상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을 타고 땅과 하늘이 맞닿는 라코타 인디언의 땅을 가리키는 모습의 석상. 인디언들은 우리 붉은 얼굴도 흰 얼굴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영웅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아메리카 대륙의 라코타 인디언 지도자 크레이지 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ig out, pig out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pig out?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ason, you did it! You finished the city marathon.
Oh, thanks. It was definitely a rewarding experience. Now that the race is over, I can finally pig out at the buffet restaurant.
Oh, I'm sure you'll want to pig out. So enjoy.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완주했나 봅니다. 앨리스가 Jason, you did it. You finished the city marathon. Jason, 네가 해냈구나. 시티 마라톤 대회에서 훌륭히 완주했네. 라고 축하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Thanks. It was definitely a rewarding experience. 고마워. 확실히 보람 있는 경험이었어. Now that the race is over, I can finally pig out at the buffet restaurant. 이제 대회가 끝났으니까 뷔페 식당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앨리스도 I'm sure you'll want to pig out. So enjoy. 그래, 당연히 실컷 먹고 싶겠지. 마음껏 즐겨. 라고 답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Jason, you did it. You finished the city marathon.
Oh, thanks. It was definitely a rewarding experience. Now that the race is over, I can finally pig out at the buffet restaurant.
Oh, I'm sure you'll want to pig out. So enjoy.
Today's phrase is pig, P-I-G, pig, out, O-U-T, out, pig, out. Pig out means to eat too much of something. It simply means to eat a lot. Pig out 에서 pig는 돼지를 뜻하죠. 그래서 pig out는 돼지처럼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 또는 과식하다는 뜻입니다. 꼭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음껏 먹다, 실컷 먹다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seems to be starving after running a marathon. He tells Alice that he is ready to pig out. So it basically means that he is about to overindulge in food or drink.
보통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 음식 조절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지 제이슨도 대회를 마치고 뷔페 식당에서 마음껏 먹겠다고 합니다.
Now that the race is over, I can finally pig out at the buffet restaurant.
라고요. 네, pig out.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Jason, you did it! You finished the city marathon.
Oh, thanks. It was definitely a rewarding experience. Now that the race is over, I can finally pig out at the buffet restaurant.
Oh, I'm sure you'll want to pig out. So enjoy.
Let's review. Pig out means to eat a lot or too much of something. Pig out는 돼지처럼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 또는 과식하다는 뜻입니다. Pig out. Pig out.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그레이엄 러셀이 부른 This Tim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know when it was something went wrong, but I can't go on. I can't go on. All these words never leave me alone, and they feel so strong. Feel so strong. Nobody said that I wouldn't stop thinking about you. Nobody said that I'd feel lik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오늘.
Columbia, this is Houston, ALS, over.
인간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한 아폴로 11호가 달의 고요해 바다에 무사히 착륙한 것입니다. 달 탐사는 10년 전인 1959년 소련이 발사한 루나 1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오다가 1969년 오늘 미국의 비행사가 달에 발을 디디는 데 성공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닐 암스트롱은 이날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디며 이 한 걸음은 작지만 인류에게 위대한 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암스트롱은 행성 지구에서 온 인간, 여기 달에 걸음을 남긴다고 쓴 명판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달 표면에 2시간 반 동안 머물면서 과학 관측 장치를 설치하고 암석을 채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아폴로 11호는 우주인 3명을 싣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1973년 7월 20일 오늘 미국 영화배우 브루스 리 이소룡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Bruce Lee's death hits Hong Kong like a tornado. 그의 사인을 둘러싸고 약물 남용, 심장병, 암살 등 갖가지 의혹이 난무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4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이소룡은 홍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6살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해온 이소룡은 1971년 영화 당산대형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한 이소룡은 실전무술인 절권도를 창시하고 정무문, 맹룡과강, 용쟁호투 등의 영화를 통해 중국인의 강한 이미지를 서양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무술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소룡. 그는 단순히 무술 영화에 출연한 액션 배우가 아니라 실제로 실전무도를 몸에 익힌 무술인이자 자신이 창시한 절권도라는 무술을 세계에 보급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